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셀라.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탄식할 수밖에 없을 때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종종 우리의 믿음 혹은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소망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다 믿는데 인생에 되는 일 하나도 없고 점점 어려운 일만 많이 생기는 그런 현실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신다 믿어요. 그리고 진짜 우리 기도 들으실 때 우리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우리 그거 믿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기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느 세월에 기도 응답이 되나 싶을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지만 현실이 너무 고달프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한 건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기나 한 건가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봐주시는지가 느껴지지도 않을 때, 그럴 때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히브리서 묵상할 때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그분들의 모든 삶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사실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오늘 방송실이랑 박자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 예예. 방송실 그래도 박수 한번 쳐줘야 됩니다. 저 방송실. 예. 그래도 1부에는 틀렸는데 다 고쳐가지고 저렇게 예쁘게 내놨어요. 저 화면. 이게 1부 슬라이드. 좋아요. 박수 여기는 들렸는데 여기는 오늘 안 들린 것 같아요. 그죠? 방송실 박수 치라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힘차게 방송실 박수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 방송실 진짜 수고 많이 해요. 이거 슬라이드 토요일 밤에 주면 그거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띄우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에 대해서 가르칠 때 히브리서 11장 1절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할 때 바라는 것들, 바라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 뭔가 이렇게 만져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냐, 정말 주님이 나를 돌보시느냐, 이게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것이 믿음인 거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인정을 받는다. 그러면서 아벨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는데, 히브리서 11장 기억해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위대한 인물들도 많고 사실 이름 없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믿음으로 살다가 복을 누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다가 죽을 고생만 하다가 그냥 그렇게 죽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은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거는 위대한 영웅들이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던 그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사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별다를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분들도 시험에 들고 유혹도 당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여하튼 그렇게 방황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결국 하나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를 경험했던 분들이었고, 그 믿음의 바톤을 우리가 이어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거다. 히브리서 11장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다양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사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고단하고 힘겨운 인생을 사는 분들도 있어요. 어제까지는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오늘은 너무 비참해요. 아니면 어제까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은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살아가는 인생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다르고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달라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기쁘고 즐거우면 또 기쁘고 즐거운 대로 불러야 될 찬송이 있고 드려야 될 기도가 있는 거죠. 고단하고 힘겨울 때는 고단하고 힘겨운 대로 불러야 될 찬송이 있고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들은 계속 달라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처지는 계속 변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뭐 고난에 빠져들 때도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도 있지만 그때그때 상관없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중요한 거는 남들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할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이렇게 어려우냐, 뭐 그런 식으로 남과 자신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게 너무 중요해가지고 원래 여름에 보니까 우리 디모데도 그리고 유년부도 비교하지 않아요가 성경학교 주제더라고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비교하지 맙시다. 비교하지 맙시다. 여러분, 비교하는 게 저 사람은 왜 그렇고 나는 왜 이러냐, 비교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대로 즐거울 때는 찬송하고 고난을 당할 때는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불러야 될 찬송이 있고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89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시편 89편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요 아주 큰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인생의 모든 즐거움과 기쁨을 전부 다 빼앗겼어요. 그래가지고 자존심에 아주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오늘 38절부터 41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38절부터 4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은 자에게 놓아서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이 사람의 삶을 지탱하던 울타리 요새 전부 무너졌어요. 심지어 뭐 칼든 강도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자기 재산을 다 빼앗아갈 정도로 자기 것을 전혀 지킬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쓰고 있던 면류관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비참한 형편에 놓여 있는 거죠. 반면에 적들은 42절을 보시면 42절 주께서 그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자기의 라이벌이 승승장구하고 자기의 라이벌이 승리하는 것을 구경하고 박수 쳐주어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전쟁에서 패배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43절부터 4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3절부터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의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젊은 날들을 짧게 하셨다는 것이 사람 요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집안의 대들보가 요절해버리니까 온 집안이 다 망한 거죠. 이 사람은 스스로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힘도 없으니까 이 사람은 아무런 영광이 없어요. 수치로 덮여진 그래서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였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이 시편 89편에서 말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비참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참한 처지에서 시편 기자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사실 이게요, 시편 기자를 너무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진짜 고민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49절이에요. 4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주의 성실함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이 시편 기자를 괴롭히는 문제는 하나님이 전에 맹세하신 게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전에 약속하신 게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사실 이 맹세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그 후손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후손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맹세, 그 약속이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잘 지키시고 그 맹세를 잘 지키셨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떨어질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49절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전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맹세, 사실 그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맹세가 뭐냐 하면 다윗과 그 후손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히브리서 이 시편 89편, 시편 89편 중간 부분에 그 맹세와 그 약속이 있었거든요. 35절부터 3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89편 35절부터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들을 해같이 달같이 영원히 붙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사실 이거는 지난번에 묵상했던 것처럼 사무엘하 7장에 있는 약속이에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겠다 그랬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 거야. 네가 나를 위하여 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하여 은혜 베푸는 거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무엘하 7장 9절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원수를 멸하고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리고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를테면 사무엘 7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자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소환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보통 성경에서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다윗과 그 후손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솔로몬은 뒤에 타락한 왕이어가지고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정말 그 후손들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고약한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후손들이 악한 짓을 할 때조차도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그 후손들을 지켜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이를테면 열왕기하 8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종 다윗 때문에 유다 멸하기를 즐거이 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망할 만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참으시고 참으시고 참으셨다. 뭐 이렇게 말해요. 역대하 21장 7절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이 악을 행할 때도 그래도 참고 참고 참으셨는데 왜냐하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맹세하신 약속,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말씀을 잘 읽으면요, 사실 우리 믿음, 우리 헌신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또 그게 어느 정도 성경이 가르치는 바이기도 해요. 잠언 14장 26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견고한 요새, 성벽을 쌓을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부모가 성벽을 쌓으면 자녀들은 당연히 피난처를 찾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 우리 헌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시편 89편에서 시편 기자는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후손을 지켜주시고 다윗과 후손에게 등불을 주시고 정말 해처럼 달처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는데요,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아주 비참한 처지에 놓인 거죠. 도대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거룩함으로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셨다고 이 시편이 분명히 말하면서도 오늘 본문 38절에 말하는 것처럼 주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서 물리치셔서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참한 처지에 놓인 거죠. 시편 기자가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그 약속, 그 맹세, 그 언약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이 전에 다윗에게 인자하심으로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그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이 이루어졌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짐도 하시고 맹세도 하셨는데 왜 그 약속대로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 앞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기계적으로 마술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를테면 진짜 고약한 사람인데 천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만약에 조상 덕분에 복을 받는다면 그 복이 진짜 복이겠습니까? 고약한 사람이 복을 받아가지고 승승장구한다면 그 승승장구하는 고약한 사람들에게 그 승승장구하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그 고약한 사람이 뭐든지 잘 된다면 그 고약한 사람이 뭐든지 잘 되는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더 큰 재난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약한 사람은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고약한 사람은 벌을 받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이에요. 고약한 사람은 벌을 받는 게 복이죠.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고약한 사람은 벌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고약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그게 복이지 고약하게 사는 사람인데 복을 받아가지고 승승장구하고 잘 된다면 그게 진짜 무슨 복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고약한 사람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징계가 고약한 사람이 받아 누리는 복일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경고하시기를 어제 묵상했던 시편 89편 30절부터 32절을 보시면 시편 89편 30절부터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주님께서 다윗에게도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짓을 하고 있는데 뭐 삶에 좀 브레이크가 걸리거나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악한 짓이 들통이 난다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좀 혼쭐 날 어떤 경험을 한다면 사실 그게 은혜요 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브레이크를 걸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실 때 사실 그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지난번 히브리서 묵상할 때도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훈육은 사실 우리를 올바르게 길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징계를 받고 그렇게 꾸지람을 받는데도 듣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잠언 13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상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 꽤 많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무시하고 그저 자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요 아주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은 아주 끈기가 있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뭘 잘못했다고 해서 금방 벼락이 치거나 막 뭘 잘못해 금방 꿀밤을 때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참고 참고 또 참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인내,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제멋대로 살면 결국에는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부터 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도록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그거를 천천히 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면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니까 이게 뭐 자기 멋대로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냥 아주 방자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루시니까 그거를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해가지고 아주 방자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은요 오히려 더 무서운 진노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비참한 처지에 떨어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비참하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정말 많이 참으셨거든요. 선지자들을 보내시는데 아주 부지런히 보내셔가지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쳤어도 이 사람이 듣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다 무너지고 다 깨어지고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다 빼앗긴 채로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비참한 처지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비참한 처지에서 시편 기자가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오늘 본문에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가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죄를 지어가지고 벌을 받아가지고 잘못해서 이렇게 다 무너졌으면 기도할 때 보통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편 89편은 보면요 회개하는 게 별로 안 보여요. 회개하는 게 별로 없어요. 잘못했어요 이런 고백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다만 이 시편 기자가요 오늘 보면 4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언제까지이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시고 언제까지 이렇게 외면하시고 모르는 척 하실 겁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서 47절 48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이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셀라.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힘으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정말 허무한 존재다. 가만히 주님이 내버려 두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누가 나를 이 죽음과 같은 처지에서 건져내시겠냐. 그렇게 호소합니다. 사실 이 오늘 시편 89편의 시편 기자의 기도가요, 조금 뻔뻔한 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주님 우리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이렇게 비방을 당하는데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50절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5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자기는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주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거죠. 자기들은 주의 종인데 주의 종이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그냥 버려두실 거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시편 89편을 읽으면 왜 어린아이들 중에 이게 고집 센 놈들이 있어가지고 잘못했는데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고 구석에 앉아가지고 굴쩍굴쩍 울고 있는 놈이 있어요. 한 번씩 보면 잘못했다고 그러면 될 건데 지가 잘못한 줄을 알면서도 굴쩍굴쩍 울기만 하고 그냥 엄마 눈치만 살살 보고 있는 그런 나쁜 놈들이 있거든요. 시편 89편은 꼭 그런 놈 같아요. 잘못해서 비참해진 거거든요. 잘못해서 벌을 받은 거예요. 다 무너지고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를 잘못했다고 고백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긍휼이 어디 갔느냐,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언제나 나를 다시 회복해 주실 거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실험하고 있는 거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89편 1절 2절에서도 보시면 시편 89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해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인자하심, 성실하심이라는 것은,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고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그 변함이 없는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이를테면 자기 백성을 혼내실 때도 많은 사랑과 긍휼을 품고 혼내시는 분인 거죠. 그러니 사실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할 때도 일일이 내가 지은 죄를 다 고백을 해서 나를 비참하게 만들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를 감사 안아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시편 89편은, 시편 89편은 부모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는 어떤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혼이 나가지고 구석에서 쿨쩍쿨쩍 울면서 엄마가 자신을 다시 불러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아이들은 비록 자기가 잘못해서 혼이 나고 있을 때도 부모 품을 찾아들거든요. 결국에는 저 엄마가 다시 나를 안아주고 저 아빠가 다시 나를 품어줄 거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해서 혼이 나고 있을 때도 엄마만 쳐다보고 엄마가 언제나 다시 나를 불러서 안아줄까,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다윗이 범죄한 적이 있어요. 바세바 때문에도 범죄하고, 그리고 저 나중에 보면 인구조사, 하지 말아야 될 인구조사 해가지고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바세바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도 그렇고 이 인구조사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런데요, 다윗은 변함이 없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자기가 잘못한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니,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니, 그래가지고 사무엘상 24장 14절에도 보면 내가 뭘 선택하긴 하나님이 세 가지 선택지를 주셨을 때 여호와는 긍휼이 크시니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혼이 나도 하나님께 직접 혼이 나겠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니. 다윗은 자기 죄도 죄지만 내 소망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게 내 소망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요나서 묵상했을 때 기억하십니까?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도망가요. 그러다가 폭풍이 일어나고 물고기 뱃속에 빠져들어가요. 사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브레이크를 거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브레이크를 거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도망 못 가도록 폭풍이 일으키고 물고기 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물고기 배속에서 요나가 뭐 했습니까? 요나서 2장에 보면 기도합니다. 기도. 요나서 2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주님이 던지신 적 없어요. 지가 도망가다가 배사공들이 던진 거죠. 그런데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속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런데요, 요나가 4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자기 잘못을 다 알죠, 요나가. 내가 주의 목전에서 설령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요나 기도 길게 나오는데요, 결론은 요나서 2장 9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게 기도의 결론이에요. 자기가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폭풍, 자기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물고기 배속에서 그 자리에서라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요, 여러분 이게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드러나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은혜로 응답하신다고. 사실 오늘 시편 기자가 처절하게 고백하듯이 다윗의 나라가 다 망했어요. 하나님이 맹세하셔도 망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망하고 성전 무너지고 파괴되고 다윗 소수들은 더 이상 왕노릇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다 죽고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윗의 왕위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부도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이 부도난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런데요, 성경이 엄청난 게 여기에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요, 신전이 무너지고 부족이 흩어지면 다시 회복될 수 없어요. 이를테면 여진족은 다시 나타나지 않아요. 거란족은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우리 역사에 보면 여진족, 거란족 있잖아요. 다 흩어져서 다시 나타나지 않아요. 고대 사회에 그런 식으로 사라진 부족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신전이 무너지고 부족이 죽고 흩어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말하기를 신전이 무너지고 부족들이 다 흩어졌지만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회복하신다 선포하세요. 이사야 11장 10절을 보시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 산삭이 나서 만민을 기초로 설 것이고 열방이 돌아올 거다. 그 거한 곳이 영화로리로다. 여러분, 이사야는 멸망을 예언하기도 하고 멸망을 선포하기도 하고 회복을 말하기도 했어요. 이게 요 그 시대에 사람들이 볼 때는 거의 황당한 이야기였어요. 아모스가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이야기지만 그 시대 사람들이 듣기에는 황당한 이야기, 황당한 이야기.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 진짜 황당한 이야기는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다니엘은 이미 성전 무너지고 자기도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처지에서 이 사람이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라는 거는 분명히 사람이에요. 저거는 분명히 사람. 사람이 예측부터 항상 계신 얘기에 나가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인자 같은 사람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았어. 그랬더니 온 세상 모든 민족이 그를 섬기고 있는 그리고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권세, 멸망하지 않을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이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7장 15절을 보면 중심에 근심하며 번민했다고. 왜냐하면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로부터 500년, 600년 지난 뒤에 오신 거죠, 사실.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 33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표현들이요 다 구약의 소망을 이루는 말씀들이에요. 구약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약속을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조상 다윗의 왕위를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무궁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시는 분이 바로 저 예수.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했느냐 하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한 말이에요. 마리아가 듣기에도 이게 황당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마리아가 듣기에도 황당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니엘이 말한 그 인자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가 자신이라고 주장하시면서 설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자기가 진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것을 입증하셨죠. 사람들이 너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무슨 다윗의 왕위를 회복하느냐?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그런데 죽었던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가 바로 그 인자고 자기가 바로 다윗의 왕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해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예측부터 여러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아들로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피를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굳이 자기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이나 마리아가 굳이 베들레헴에 가서 태어나서 며칠 있지도 못하고 도망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불과해요. 그런데 왜 굳이 나사렛에 살던 그 젊은이들을 베들레헴까지 보내서 거기서 태어나서 도망가고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도 아니고 나사렛에 가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왜 베들레헴이냐? 그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고 이를테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나 어떤 룻의 후손이고 그 떡집에서 생명의 떡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실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요. 아, 여러분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 이루신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시편 기자가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숨어 계시고 언제까지 우리를 이 비참한 처지에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다윗의 왕위를 회복하신다는 이 약속을 성취해내시고 이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언약을요, 사실 이 수천 년에 걸쳐서 이루어내시는 거거든요. 세상 모든 민족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 천하만민을 축복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2장 9절에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상상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이 모든 영광과 은혜는 사람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일이 있다고 들어본 적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도 이런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손에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계산하는 사람은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는 거죠. 이를테면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불가능한 거죠. 이 많은 사람 200데나리온 불가능할 겁니다. 떡을 사도 불가능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홍해 앞에서 사면 초과예요. 홍해 앞에서 사면 초과.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다 꼼짝없이 죽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데리고 왔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 사이로 길을 내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는 사면 초과에 빠져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고 탄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그 사면초가 그 홍해가에로 인도에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을 때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죠. 아,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그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데요, 기도하다가 보면 그 사람이 예뻐 보이게 만들어주세요. 그 놈은 똑같은 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새 마음을 주셔가지고요, 그 고약한 놈이 예쁘게 보이고 귀엽게 보이는 은혜가 있어요. 복잡한 문제가요 하루참에 녹아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복잡한 문제인데 하루참에 녹아져요. 인생에 장애물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내 등에 날개를 돕게 하셔가지고 날아가게,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탄식할 수밖에 없을 때라도 하나님께 소망 두고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거든요.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내 때 내가 기대하는 방법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사무엘상을 계속 묵상했지만 다윗이 숨 넘어갈 만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해 오신 거예요. 요나서 묵상했을 때 기억해 보세요. 물고기 배속 상상해도 되십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요나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여러분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까지 들려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도 물 속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물고기 배속에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죽었으니 다 끝났다. 끝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나날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